보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강의를 한번 했고 바쁘신데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다 이제 보건학 관련해서 네.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보건학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주로 건강 불평등, 뭐 빈곤층의 의료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항상 이제 연출이 나오거든요. 분배적 전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 불평등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 물질 항상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인용된 것만 이제 보는 거죠. 저희 아마테아 쌤이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테아 쌤을 통해서 이제 이 롤즈의 얘기를 접한 거거든요. 도대체 오리지널이 뭔지 좀 보자. 그런 단순한 피심에서 시작을 한 거였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제 뭐 주되게는 읽다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할 시간을 많이 잡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존 롤즈의 사상의 위치, 그리고 일부의 어떤 대학적인 골간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서두에 한 40분 정도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쉬고, 그 다음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하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존 롤즈는 이 정의론을 초생토록 한 철학자고, 이 정의론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 철학의 주된 부분이죠. 정치 철학이란 무엇이냐?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와 같이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법질서, 근본적인 법질서를 규정해서 사람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이런 기구가 있단 말이죠. 이 기구가 어떠한 기구여야지 정당성을 가지느냐.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설사 내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기구가 정한 것과 이 정한 것에 따라서 진행되어서 발생한 결과를 내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의사가 다 일치한다면 정당성을 따지진 않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 연애 관계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죠. 둘이 의사가 합치해서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것은 단순히 형사법에서 이렇게 X를 하면은 Y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질서에서 누군가는 기업을 운영하고 누군가는 청소노동을 하고 누군가는 실업상태에 빠져있고 이런 경제질서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의 그런 틀 내에서 진행된 결과로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되는데 그럼 이 틀이 먼저 정당화돼야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정당화되느냐 이 문제죠. 정치 철학이라는 분야는 고대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서 근대와 고대는 좀 다르다 문제의식이 고대에서는 통치술로서의 정치 철학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왕인 거죠. 왕. 왕이고 지도자고. 그다음 왕이라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왕의 가장 최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죠. 왕 자신의 어떤 특권과 권세의 보존이고 이 권세를 잘 보존하려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이것을 자기가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통치술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것은 막스 베버나 아니면 하버마스가 신화적 세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화적 세계상은 우리가 이제 환경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법도 있고 이를테면 태풍과 천둥이 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것, 자연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 있고 규범에 관한 것이 있는데 신화적 세계상에서는 이걸 전부 다 혼용시킵니다. 혼용시켜서 이것을 전체적인 전체 하나의 자연 질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추장이 고대로부터 어떤 신비의 도를 받아서 그 신비의 도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장이 있는 거고 추장 말을 안 들으면 추장 옆에서 마술사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규범과 어떤 사실적인 자연적인 기술이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 왜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영역 자체가 미분화되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 세계상이나 신화적 세계상에서 한 신민 혹은 백성 이런 부족민은 이런 규범이 있다. 이런 규범이 있어. 이게 우리 원래 전통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누가 말하면은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그것은 마술사가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족 전체의 어떤 신에 대한 신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런 대답이 주어졌을 때 아니요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거. 그냥 그것은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늘어요. 그럼 이제 근대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신화적 세계상에서 근대적 세계상으로 오면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의 것은 사실의 것으로, 규범의 것은 규범의 것으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 이 신화적 세계상의 마지막 명멸하는 불꽃이었고, 이제 더 이상 신이 뭐 이렇게 초월적인, 우리가 긍정할 수 없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속세의 권력의 정당함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아니오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 정치 철학이 생겼는데 근대적 정치 철학의 영미에서 근대적 정치 철학을 거두는 이제 시호는 홉스라고 할 수 있죠. 홉스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홉스의 사상의 핵심은 이제 철저히 근대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눈으로 보면 홉스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홉스의 혁명적인 점은 신화적 세계상에서 완전히 일고의 여지도 주지 않고 탈각해서 철저히 이 세속의 정부가 어떤 근거에서 저런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여기에 대한 홉스의 핵심적인 답은 자기보존입니다. 자기보존. 우리가 우리의 여건이 서로가 아무리 세다고 그래도 한 세 명만 달라붙으면 다 제압할 수 있죠.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무기를 갈아가지고 자고 있을 때 찌르면 죽일 수 있죠. 우리 자신들은 평균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서로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고 그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어떤 불안에 뜨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실제 공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어떤 늑대 상태. 이것을 이제 항상적인 전쟁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제1의 과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홉스는 그 제1의 과제를 해결하려면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 국가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반란도 그런 평화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의 원리에 어긋나고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 홉스의 정치 철학은 합당성과 합리성을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합리적인 것 위에서 정치철학을 쌓아 올려서 합리적인 것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래서 각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놓인 각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추론을 따라서 약속을 하고 하다 보니까 리바이어든이 생기고 그 리바이어든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리바이어든이 생기고 나면 리바이어든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복종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까불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죽으니까. 그리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고, 그렇다면은 사는 대로 살기 위해서 리바이어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리바이어든이 생기게 된 경과부터 리바이어든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까지 철저히 합리성에 놓여 있다. 그래서 홉스와 이제 로크가 갈라지는 지점이 이것이라는 거죠. 로크 역시 근대적 물음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대적 물음에서 정부는 왜 정당성을 가지는가 했는데, 로크는 홉스가 이야기해주면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어서 내적 평화를 유지를 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 국가가 S1이 있을 수 있고 S2가 있을 수 있고 S4, S5, S6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왜 하필 S1이냐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1에서는 왕이 아무렇게나 신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이런 상태고, S3에서는 왕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재산을 함부로 몰수할 수 없으며, 왕의 재산은 따로 있고 신민의 재산은 있어서 그 신민의 재산은 그 신민이 노력하면은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받은 것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이런 S3가 있는데 왜 S1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S3가 아니라면은 이 홉스처럼 이 자기 보존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S1에 있어서의 신민의 상태는 왕과 전쟁 상태라고 로크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바이어든이 있는데 그 리바이어든이 언제든지 나를 투옥하고 감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고 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나를 추방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전적인 처분에 나는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전적인 처분이 나를 죽이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냐? 각자에게 합당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로크가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 권리의 핵심이 이제 소유권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우리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 신체를 활용해서 땅을 파거나 열매를 따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면은 그것도 내 거라는 거죠. 각자의 신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고, 그 만든 것들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교환하면은 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로크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소의 사상인데, 루소는 로크의 사상이 이 재산권이 불평등한 질서, 이 불평등한 질서가 실제로 자연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노동을 투입해서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은 인위적인 것이고 자연의 불평등이 그대로 이전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을 루소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루소는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그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들어오죠. 예, 그대로 올라가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도 있어.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 쾌락, 합리성 이런 걸 중시했고,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 이런 걸 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홉스가 이 사실상 합리성의 사상을 대변하는 거고 이제 이 자연법 사상 쪽으로 가는 것이 로크 루소로 이어지고 루소와 로크를 사실상 이제 받아 안아서 훨씬 더 정식화한 것이 칸트다. 칸트는 여기서 훨씬 더 정식화해서 각자가 만인이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동시에 대우하면서 보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에 따라서 상호 규율되는 관계. 이것을 이제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연사회에서 시민사회로 통과하려면 이런 법에 의해서 상호관계가 규율되기로 동의한 것인데 그러려면 법의 형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롤즈는 이때 휴움도 있고 휴움도 이쪽이죠. 휴움도 합리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했고 자비심이라는 것. 그래서 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실상 이 모든 사상가들의 필요한 점들을 다 따서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정의의 여건 같은 경우에는 휴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서의 인간, 루소의 경우에는 만인에게 이득이 되어야지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생각, 로크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홉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쟁 상태를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 그리고 특히 근대적인 철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사상적으로 보면 이런데 19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철학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느 철학적 전회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적 전회는 사람들이 말의 어떤 의미를 따져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의미를 따져 묻게 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으면 그보다 고차적인 차원에서 늘 보통 메타라고 부르죠. 고차적인 차원에서 이 말의 의미를 따져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무엇이냐, 도덕적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의 용법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 엄청나게 문제가 집중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언어 철학적 저자는 프레게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셀이 받아안고 비트겐슈타인도 여기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빈학파의 사람들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규범학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갔냐면 실증주의와 연관이 됐다. 그래서 이 규범 실증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떤 명제와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명제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검증되거나 반증되거나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만이 의미를 가진다. 빈학파에서는 이제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한계선상에 놓인 가난한 집이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정의하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근데 이 실증주의적 사고에서 보면은 부정의한 게 어디 있냐고, 어떻게 검증할래, 그 부정의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틀릴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이 맞는지도 알고 또는 맞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과학 실험에서는 다 있는데 이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헛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의미한 헛소리다라는 것이 극단으로 가면은 이제 이모티비즘을 해서 정서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선상에 놓인 가족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부정의하다는 거. 의료비 지원 안 하는 거 너무 싫어. shit, fuck. 이거랑 그냥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뭐 나는 우리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국가 만세, 야! 하는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실증주의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메타 철학의 무분별한 공세에 정치 철학이 거의 빈사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의 뜻이나 따지고 우리가 옳다라는 말을 언제 쓸까? 사람들이 이제 실제 쓰는 용례를 분석하고 이런 거에 막 골몰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거에 골몰을 하던 시기에 이제 존 롤즈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규범적인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틀을 제시하면서 구성주의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구성주의 방법론은 일단 우리가 이런 의미론, 시멘틱 같은 철학의 분야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야 정치 철학의 논의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롤즈는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요청되는 담화,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담화가 놓여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말의 뜻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법 질서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 다중 채무자가 되어서 곤란에 크게 빠지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왜 나는 남의 돈을 가져갈 수 없나? 부잣집에 쳐들어가서 돈을 훔쳐서 내 의료비로 내면 되는데 왜 그것을 국가에서 처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당화는 우리가 철저히 힘으로 누르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화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현실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철저히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고 공지할 수 있느냐? 퍼블리시티를 갖추고서 홉스적인 사회라고 현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이 사회를 운영하는 특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되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홉스가 갈파했듯이 그 사람들도 벌거숭이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람도 팔이 뭐 초능력자나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 사람들에게 지위기능, 스테이터스 펑션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심리적인 태도 때문에 이 심리적인 태도가 붕괴되면 이 힘이라는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의 정당성이나 옳음에 대해서 따지는 그러한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이 언어에 천착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 하버마스라고 우리의 화용론적 접근,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전제를 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 전제하고 있는 바를 엉터리로 빼버리면은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연인이 교대역에 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종로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 자주 만날 때는 뭐 용산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용산이 둘이 거리가 다 중간이라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담화와 네가 나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헤어지겠어. 그러니까 종로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것은 교섭이 되는 거죠. 교섭이 되어서 이 타당성 주제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주제 자체를 서로의 힘의 분포를 전제로 하고 임의로 분포된 특정 시점의 힘의 분포를 전제로 해서 그 교섭의 결과를 사실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분포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협동의 조건으로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협동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를 탐구해야 되고 그 탐구의 방식은 우리가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사회의 여건을 살펴보자. 여건을 살펴보고 그 여건에서 정의의 역할이 나오고 이 역할에 맞는 제시된 대안들이 있을 것이다. 대안들이 몇 개가 있으면 이 대안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자. 이 비교한 것 중에 가장 나은 것이 그래도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이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직관들이 있는데 이 직관들은 노예제는 그러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그러다와 같이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고정된 지점도 있을 것이고 고정된 지점도 있을 것이고, 동성결혼이 옳은가, 아니면은 누진세가 옳은가, 이와 같이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매개로 해서, 원리를 매개로 원리가 있고 어떤 중간 지점이 있어서 이 중간 지점이 원리들을 구현하고 이 원리들은 구체적인 직관에 맞고 이 중간 지점을 통해서 원리들을 구현한 것이 구체적 직관에 들어갔고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정연하게 해명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떨 때는 이 구체적 직관을 고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원리들을 고치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맞는 그러한 정합적인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규범적인 토론에서 하고 있는 바죠. 우리가 실제 규범적인 토론을 할 때 논쟁의 대상이 막 되고 있는 구체적인 발레를 들면 설득력이 없죠.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노예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목록, 구체적인 목록 리스트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정치 철학의 과학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내는 것이 정치 철학의 역할이다. 그러면은 정치 철학의 여건이 무엇이냐? 정의의 여건은 무엇이냐? 정의의 여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객관적인 여건과 주관적인 여건이다. 객관적인 여건은 뭐냐? 우리는 첫째로 적절한 부족 상태에 있다. 적절한 부족 상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나눠주면은 각자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생산물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무한한 욕망을 다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희소 상태죠. 데이비드 흉이 이야기하는 적절한 희소 상태 있고 사람들의 신체적 능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힘이라는 것은 제도적 힘일 뿐이지 한 사람에게 붙박이로 본질적으로 달려있는 힘의 분포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그 전쟁 상태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주관적인 요건은 사람들이 가장 신청적인 목적들이 상충한다는 것. 신청적인 목적들이 상충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과학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적정한 이기심과 이타심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라고 전제를 하고 사회 제도를 짤 수도 없고 악마라고 전제를 하고 사회 제도를 짤 수가 없다. 적정한 이기심들이 있고 목적들이 상충한다는 객관적 주관적인 여건입니다. 이 여건에서 정의의 역할이 도출되는데 정의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상충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요구를 가질 것이고 그 요구를 만약에 다른 제약이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껏 최대한 추구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보존에서부터 지속적인 그런 요구의 충족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체계는 사람들에게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득과 부담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당성 있게 받아들이는 원칙에 따라서 할당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원칙을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에 어떤 구체적인 관념, 컨셉션이 들어갈 것인가는 다양할지도 모르지만 개념 자체는 이것이라는 거죠. 정의의 개념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로 그슬로 올라가는 일종의 정치 철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 철학관에서의 핵심 화두는 어떻게 하면은 이 폴리스, 이 공동체의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옛날 다 그랬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 다 영혼이 아름다워야지 아름다운 사람이지.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즉자적인 욕구는 충족하면서 아, 나 좋다 해도 인생 쓰레기로 살고 있는 것이고,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 옆에 보는 사람들한테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너한테 안 좋다는 것이고, 너한테 네가 쓰레기로 살고 있어서 네 인생이 낭비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쓰레기로 살지 않도록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득스러운 시민들을 길러낼 것인가, 이것이 정치철학 정의의 과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그것을 판단하는 누군가 유득하다고 판단할 지위에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죠. 권한과 지위에 있는 누군가 있고, 무엇이 영혼을 낭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할 그러한 지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지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신화적 세계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목적과 인생 기획이 분화되지 않고 어떤 하나의 틀 안에서 담을 수 있다는 증명되지 아니한 어떤 낙관, 그러한 낙관 속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과제고, 실제 우리가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면하는 과제는 영혼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각자 결사체를 꾸려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정의다. 그래서 이 정의의 역할, 이 역할,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이득과 부담의 분배를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일까를 이제 찾아 헤맸다. 그런데 이제 생뚱맞게 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의 목록을 살펴봤다. 그랬더니 목록이 이렇게 나온다. 하나는 이제 직관주의라는 게 있다. 인투이셔니즘이라는 게 있고, 공리주의가 있고, 자유지상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롤즈가 이야기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몇몇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고, 이 대결을 하는 것을 판정하는 방식은 아까 말했던 어떤 반성적 균형이다. 근데 매번 구체적으로 대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난잡하지 않습니까? 난잡은. 어디를 끌고 와서 어떻게 대결시켜서 비교해서 이쪽이 낫다. 이렇게 판정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롤즈가 생각을 했어. 이 홉스나 로크나 휴미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대적 세계상으로 넘어오면서 각자가 각자에게 이 강제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근본적인 질서를 정당성 있다고 납득시킬 수 있는가가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 이론적으로는 계약으로, contractual, 계약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회 계약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론을 주장했던 어떠한 사상과도 문제의식이 옛날 애적에 우리의 선조님들께서 그런 도장을 찍었으니까, 우리는 그 말에, 그 죽은 자의 말에 이렇게 달달달 뜨면서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제기되는 반론이고, 계약론의 핵심은 뭐냐? 계약론의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규범을 보편적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조건을 생생하게 그 계약의 절차로서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을 계약 상황을 적절하게 한 단계로 잘 구성하면은 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냐, 체결이 안 될 것이냐, 체결될까 안 될까 이런 것으로 검사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것이 정당성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롤즈가 일일이 이제 풀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난삽하게 안 하고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대립이라는 어떤 계약론적 관점을 하나에 집약해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따질 때 구현해야 되는 어떤 합당한 원칙들을 집약한 것이죠. 집약. 그래서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에 당사자들은 일단 복수다, 복수. Blood. Bloodletty가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휴군 같은 경우에는 동정적 관망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슬픔과 기쁨, 고통과 노고, 행복, 불안, 불행을 다 느껴보는 어떤 모든 욕구와 감수성을 융합한 어떤 그런 마그니튜드, 거대한 괴물을 상상하는 거죠. 이에 동정적 관망자는 단일 인물이 되고 이 단일 인물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 욕구 1, 욕구 2, 욕구 3, 욕구 4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전체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것이어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욕구가 만족이 담기는 이 동정적 관망자라서는 거대 존재의 입장에서 단순한 플레이스에 불과하다.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T1 시점에 플레이스 1에서 욕구를 1만큼 느끼고 T2 시점에 플레이스 2에서 욕구를 3만큼 느낄 수도 있고 T1 시점에서는 0을 느끼지만 여기서는 5를 느끼면 총합이 여기 5가 되니까 오늘 이 경로를 택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건 말이 되죠. 왜냐하면 저니까. 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살아서 이들 사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동정적 관망자 욕구를 총합한 이러한 존재를 상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서로 정당화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고 왜 이걸 따라야 하는데 나는 아니오라는 나올 수가 있다. 복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생활 구조를 알고 있다. 인간 신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알고 인간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 인간이 어떠한 성향을 지고 있는지 인간이 가족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인간 일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다 우리에게 맞는 원칙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복수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아이디어에 집약된 서로에게 정당화된다는 원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제 무지의 베일이 도입되는데 무지의 베일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어떤 IQ를 가지고 태어났지 흑인일지 백인일지 남성일지 여성일지 상대적으로 부잣집에 태어났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어느 지역에 태어났지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종교가 무엇일지 또는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신조를 택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 이걸 왜 도입하느냐? 그러면 또 이 중2스러운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겠죠. 우리는 다 목적을 지니고 신조가 있는 구체적인 존재인데 롤즈 너의 마음대로 그런 흐물거리는 목적도 그런 것도 없는 욕구도 없는 그런 존재, 구체적인 욕구도 없는 존재들이 합의한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럼 구체적인 욕구가 있는 존재가 합의한 것은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조상님들이 다 구체적인 욕구가 있어서 합의해서 도장 팡 찍었다 해도 그게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강도가 총내나 돈내나 이래서 주겠습니다 해서 욕구가 있는 인간이 주겠습니다 해서 그게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디바이스에 불과하고 일종의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거장에 불과하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달은 무엇이냐? 이 원초적 입장에 집약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당성을 근거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요건과 형식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개인들을 구별해야 됐다. 개인들은 구별되는 존재다. 각자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은 공지되어야 된다. 공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다 알려져 있고 그것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저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 어디 숨어있는 원칙에 의해서 엄밀하게 운영되거나 또는 그 원칙을 아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지성의 원칙, 공지성의 원칙이 없으면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당성 있게 동의하거나 복종해야 할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정당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혜성이 있어야 된다. 호혜성이라는 것은 reciprocity, 서로 간의 이득이 돼야 된다. 뭔가를 하나의 강제적인 질서를 마련해서 서로에게 제약을 주고 의무를 할당하려면 그것이 상호에게 이득이 되어야 되지 한쪽에서만 이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합당성. 합당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공정과 공정한 공정과 협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합의하려고 하는 원칙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인 거죠.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유아적인 합리성이죠. 유아적인 합리성은 오로지 내 것만 고집하겠다. 내 것만 고집하겠다. 내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합리성이죠. 이 합리성은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힘의 분포로 귀착하게 되고 힘의 분포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으로 귀착하게 되고 이것은 어떤 정당화의 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집약했더니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힘이나 특질의 분포는 제외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그걸 제외하는 장치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건 자기가 어떤 신조를 갖게 됐건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는 우리 근본 지위를 결정하기에는 임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의적인 사실들을 제거하고 이 정의의 역할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 질서, 기본 질서라는 것은 베이직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기본 질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뭘 하고 살아가든 간에 기본 질서의 배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 이득과 부담의 분배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직 스트럭처가 우리에게는 각자의 신체는 자기 것이다라는 베이직 스트럭처를 부여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베이직 스트럭처를 달리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각자의 신체는 자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이직 스트럭처를 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직 스트럭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헌법이 그 아래에 헌법이 있고 헌법이 있으면 입법이 있고 입법 밑에 이제 시행령과 뭐 행정 그다음에 이제 행정 규칙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위가 결정돼야지, 지위와 관계가 결정돼야지, 요 아래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정의가 우선성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 베이직 스트럭처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규범적인 논증을 할 때, 한 번에 논거들을 쓸어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번에 농구들을 쓸어넣는다는 것은 농구들의 용광로에다가 농구들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지지하는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한 단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가지고 열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열거해놓고 이쪽 반대 주장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 해가지고 열거한 다음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이익이냐 생각해보고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난 이쪽이다. 난 이쪽이 마음이 끌린다. 그러면 이쪽의 이익이 더 중대하다. 아니다. 이쪽의 이익이 더 중대하다. 서로 말싸움해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안 끝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A 종교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A 종교의 종교 해합에 가려고 한다. 정대협에 이렇게 X라는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Y라는 사람이 이렇게 길을 딱 막아선다. 길을 막아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 A 종교 종교 해압에 가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소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에 갈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A 종교는 터무니없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A 종교는 이 A 종교의 경전도 구리고 과학적 사실에 다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이 A 종교 사람들이 하나같이 좀 탐욕스러운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주 인상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든 사람이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제시한 논거, Y가 제시한 논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있었지만 그냥 한 번에 다 날려갔죠. 분명히 A 종교에 불리한 논거였는데 다 날라갔어. 왜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이 그러한 지위에, 그러한 논거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지위에 있어야지 이 사람을 막았을 수가 있죠. 뭐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은 유아를 기르는 부모의 기르는 유아를 여기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면 이렇게 할 지위에 있죠. 그 지위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지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날 또 종교 해압이 갔더니 Y가 또 막았으면서 이제 당신 진짜 가면 안 된다고. 왜냐? 뉴스를 보죠. A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 이 도시의 70%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다 수결 안 하고 그랬어요. 못 간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쩌라고. 70%는 안 가면 되지. 아니면 우리 비난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좀 더 대외 활동도 잘하고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음날 이 사람 또 막았었어. 막았었어요. 왜 막았었냐니까. 이 A, 이 씨를 알파 씨라고 합시다. 이 알파 씨의 시장이 훈령을 발령했다. 훈령. 훈령을 발령했다. 알파 씨의 지방의회가 조례를 넣었다. 조례를 통과시켜서 A 종교를 금지한다. A 종교 해압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조례 금지하면 뭐하냐고. 그런 법에 어긋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치우고 갔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은 뭐냐. 이 국가 전체의 의회에서 A 종교를 금지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률을 통과시키니까 이 믿는 사람이 이 법률은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서 기본권이라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라는 근본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지위는 각자가 양립 가능한 한에서 자신의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를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행사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그러뜨렸기 때문에 위헌이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봤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해석할 때 헌법재판소가 뭐냐면은 이 종교는 다수가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는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합니다. 우리는 10종가 그렇죠. 이 종교는 아무 종교가 아니고 다수가 굿하고 허락한 종교만을 의미한다 이러면서 이 말의 뜻을 헌법재판소가 정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 아니 헌법재판소라는 제도적 최고 기관이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로서 계속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여한 논거, 다수가 싫어한다, 다수가 혐오한다, 인상이 좋지 않다,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집에 칼퇴근 빨리 하고 이런 걸 미친다, 종교가 이 과학적 사실에 어긋난다 이런 걸 아무리 투여했지만 그 투여한 것이 우리가 정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지위, 근본적인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대등하고 대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이 인간의 근본적인 지위관계를 불철시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모든 해석과 담화는 이러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기본 구조에서부터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행정부의 실제 이제 행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흩어지지 않고 관찰할 수 있을 것이냐. 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논구를 혼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본 구조에서 한참 지위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어떤 결사체 내부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원칙 이걸 몇 가지 논의하고 나서 롤즈가 이야기하는 원칙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익숙한 이 원칙하고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만 같은 경우에도 봐도 친구가 내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신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논구를 대신 공부를 할 수 있죠. 친구의 지위를 굴복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거의 지위 성격과 논거 형식이라고 그러죠. argument form이라고 그러는데 논거 형식은 그 논거 형식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쪽에 맞는 논거 형식이 있고 이 단계에 맞는 논거 형식이 있고 이 단계에 맞는 논거 형식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 맞는 논거 형식을 가지고 롤즈가 정의의 원칙을 구성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의의 원칙이 정의의 두 원칙, 실제로는 세 원칙이다. 롤즈는 왜 두 원칙을, 세 원칙을 두 원칙으로 불렀을까? 심심해서? 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 우리 친절하게도 이 맨 뒷면에 이제 적혀져 있죠. 각자는 모든 사람이 유사한 자유 체계의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말이 많은데 핵심은 이것이 자유가 평등에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유의 원칙 자체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평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결국 X, 주체 X가 Z를 함에 있어서 장애 Y로부터 자유롭다. X is free from Y to Z. 이렇게. 이걸 할 때, 한 사람의 자유를 규정하게 되면, 이 자유의 행위 경로에 간섭하지 아니할 다른 사람의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간섭하는 행위를 G라고 합시다. 그럼 이 G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G를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의무를 A는 B에게 준다. 그래서 보통 양상 논리학에서는 O, A, B, not 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not G를 못한단 말이죠. not G를 못하니까 not G를 해야 되니까 G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B라는 사람의 행위 경로에서 G도 있었는데 실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행위 경로에서는 G도 있었는데 G를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행위 경로가 사라졌죠. 즉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자유를 확정하게 되면 합의를 획정하게 된다. Joint determination 된다. B의 자유를 확정하면 A의 자유를 확정한다. 항상 합의를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는 유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고 항상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평등하게 경계를 긋는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등한 자유라고 이야기했고 그 외에 나오는 말의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첫 번째는 자유가 평등한 경계극기다. 행위경로 이 범위에 대한 경계에 끊기고, 두 번째가 자유는 자유의 전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다른 것을 위해서 제한할 수 없다. 자유 이외의 것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규범적인 담론에서 자유 이외의 것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말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자유, 평등한 자유 평면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번역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번역이 가능한 것들은 자유를 이유로 인해서 제한하는 거고, 번역이 불가능한 것들은 애초에 자유 제한 이유가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았지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재산권을 활용할 자유는 토지의 강한 사회적 기속성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규제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다른 국민들은 필수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토지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축소된다. 나 이 건물도 이 연구소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죠.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는 빌려주되 존롤즈의 정의로는 잃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딴 데 가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정의론을 못 읽게 되는 거지. 정의론을 읽지 마라는 법문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 그런 무제약적인 법적 본능, legal power를 줌으로써 우리의 자유가 이만큼 수축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자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유를 이유로 한 자유의 제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너희 토지를 매개로 한 계약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정치적 자유, 혼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므로 이 자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너 한 몸만 봐라. 네가 책을 읽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당신이 토지 소유자지만 너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렇지만 남이 무슨 책을 읽을지는 결정하지 마라. 그것은 두목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유에 의한 자유의 제한이고, 자유에 의하지 않은 자유의 제한. 우리나라 사람은 무차별 곡선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유, 경제성장. 그래서 자유가 너무 많으면 경제성장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너무 많으면 자유가 줄어드는 그런 선택 조합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여기서 사회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나치면 좋지 않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중간을 고르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딱 중간이다. 딱 중간이다.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극단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을 애초에 무차별 곡선의 좌표 평면에 놓는 순간 일정한 규범적 전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각 개인들은 이 사회 시민 구성은 각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양립 가능한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관계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관계에 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들어가니까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누가 뒷글에서 말을 건다고. 왜 그러십니까? 한 달에 얼마 보세요? 400 봅니다 이러니까 와 이래가지고 본거에서 시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납치를 해가지고 이거 사람 사냐? 나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한다니 이러니까 잘 보라고. 내가 당신을 노예로 지금부터 활용하겠다. 그리고 한 달에 800을 주겠다. 자유가 좋다 하지만 400에서 800으로 뛰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밸런싱을 해보면 800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밸런스가 잡힌 우리 이렇게 여기다 중간이다. 그 탈취를 한 거죠. 탈취 유설핑이라고 그러는데 어설핑 탈취를 했다. 만약에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잡아다가 탈취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탈취를 안 하고도 자신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죠. 자기가 덜 놀면 될 거 아니야. 덜 놀고 자신의 비배경적 자유를 처분해서 투자를 뛰란 말이야. 그러면은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길 수 있는데 남의 자유를 탈취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의사에 합치하도록 근로조건을 높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두의 자유를, 양립 가능한 자유를 한해서 자기 소득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소득을 얻는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집회를 우리나라 너무 많이 해서 경제성장. 올 때는 민주주의가 올 때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올 때도 있고, 자기가 소득 좀 더 많이 벌겠다고 다른 사람의 어떤 정치 참여의 평등한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그러한 탈취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선다는 거. 그런 지위 관계에 선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우리가 A와 X와 Y의 담론에서 봤듯이 Y가 X에게 언제든 너는 종교 생활을 하러 가지 못해 라고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지위 관계,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끝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탈취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자유는 오직 자유의 전체계 강화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뭐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토론회에서 토론 순서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닫히는 행위 경로도 있지만 서로 열리는 행위 경로는 닫히는 행위 경로보다 더 우월한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공공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읽으셨으면 아직까지는 우선성 원칙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방금 이야기한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선성 원칙에 더 확고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1원칙이 이제 제2원칙에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원칙을 설명하면 첫 번째가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인데 순서로는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 놔야 되는데 이렇다면 제1원칙이 제일 A급, 제2원칙이 제1원칙이 C급, 2원칙이 B급,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가야 돼.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귀찮아서 그러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이 먼저예요. 공정한 기회균등이 먼저. 그 다음이 차등원칙입니다. 차등원칙. 차등원칙을 자꾸 경제학자들이 최소극대화 원칙이라는데 전혀 다릅니다. 최소극대화 원칙은 의사결정 원리고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메터드고 차등원칙은 정의의 원칙이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뭐냐. 그것은 동일한 재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은 그 동일한 재능과 자질을 가진 다른 사람과 성공의 어떤 찬스를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IQ가 130으로 태어나고 B도 IQ 130으로 태어났으면 둘 다 의사를 지망하고 있다. 의사를 지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회균등은 뭐냐면 이 가난한 집에 A나 부잣집에 B나 의대 가는 거 아무도 물리적으로 안 막는다는 거죠. 접수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죠. 돈을 내는 한, 돈을 내는 한. 이게 이제 기회균등이고, 공정한 기회균등은 그런 이제 A집 부자냐, 가난하냐에 의해서, 그건 도덕적으로 인위적인 분포죠. A가 자기가 원해서 가난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의사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서 안 된다.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인 거죠. 왜냐면은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양한 상이한 신청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청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달성하게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질서가 이게 잘 사는 집은 마음껏 다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질서고 못 사는 집은 애초부터 이렇게 크게 막혀 있는 법질서면은 이 사람은 억울증에 걸린다. 억울증. 이 억울증을 롤즈는 유식한 말로 공약의 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약의 부담. 그 스트렝트 오브 버든이라고 해가지고 버든 오브 커미트먼트라고 그래서 이게 공약의 부담으로 된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커미트하다는 헌신하다 이런 말이죠. 헌신하다. 헌신.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참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딱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이고 헌신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도박의 성질을 가진 건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는 경우만 생각하는 거죠. 오른다. 찍었다. 오른다.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지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 헌신할 수 있느냐? 아, 이 상태 정말 참 정당하다. 이렇게 못하겠죠. 이게 도박, 이 사전적인 확률로 보면은 차등의 원칙을 실시하는 사회와 평균 효용의 원칙을 실시하는 사회가 기대값은 똑같을 수 있다. 기대값은 모든 사회적 위치의 경우의 수에 그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 가치, 기본재, primary good들을 얻는 양을 더해가지고 이제 시그마를 해서 한 게 같을 수는 있는데 평균값이 같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있다.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버는 것의 일부분은 항상 이렇게 오게 돼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헌신하게 된다. 헌신하게.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있고. 이 사람이 더 잘하니까. 더 잘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서 생긴 이득은 나도 공유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IQ 85다. 이 사람이 IQ 130인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이 사람은 의사가 못 됐어. 왜냐하면 의대 시험에 못 들어가고 의대 혹시 들어간다 해도 그걸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못했단 말이야. 85냐 130이냐 이거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자기 누가 85면 거의 경계선 지능이라면 75가 돼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건데 살아가기 힘든데 자기 더 원해서 그렇게 된 거야.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실이지만 기회균등은 있었어. 기회균등, 공정한 기회균등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그게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규범적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사태죠. 규범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건 일단 자연이 온 거죠. 그러니까 롤즈는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 그거는 규범적 사태가 아니죠. 태풍이 쓸어버렸으니까 태풍아 유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다 쓸어버리고 나서 안 쓸어버린 집이 대부분이고 쓸어버려서 풍지박산이 난 집이 소수인데 나머지 안 쓸어버린 집들이 십시일반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느냐 그리고 법질서가 세금으로 그걸 조성해서 이걸 돕느냐 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라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5, 130 태어난 것은 자연의 사태 마치 태풍이 오고 써니데이가 오고 뭐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 지위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치료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 사람 의사를 시키면은 병원에 안 가겠죠. 병원에 무서워서 어떻게 갈 수가 있나. 안 가니까 이거는 그거는 못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의사로서 많이 벌면은 많이 버는 것 중에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 사람의 소득도 올라가게 만들면은 그런 소득의 차이는 당연히 이 사람 받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억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즉 도박의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여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도박하기는 했지만 일단 그 상태에 걸리면은 빠져나오려고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러한 상태는 정당성이 없는 상태죠. 우리가 도박 영화 있지 않습니까? 타짜. 그거 보면은 뭐가 손모가지 끈다 이렇게 했지만 막상 손모가지를 치려고 하니까 빼고 싶어가지고 헌신하고 있지 않죠. 손모가지를 날리는데 그런 상황에 차라서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은 더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은 기초재를 가지는 사람들이 기본적 가치, 특히 전목적적인 재화 All proposed serving good.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놔두고 못 사는 사람들은 가장 최소치만 보장해주고 이 사이 간격이 얼마나 벌어지든 이것은 추가로 줄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건 이제 사회적 최소치가 결합된 일종의 자유방임 체제 또는 사회적 최소치가 결합된 뭐 평균 허용주의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응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 사회적인 생산물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동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기본 구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만화가 내 만화다. 그래서 이한 만화 이래가지고 이런 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 출발점은 평등하게 가르는 거다. 평등하게 각자 가르는 것이 가장 각자를 존중하는 거다. 평등하게 가르는데 불평등으로 가면 더 나아진다. 더 나아진다는 것은 일부 다수가 나아지고 소수는 꼬꾸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 나아진다. 다 나아진다. 다 나아지는데 나아지는 정도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등 상태보다 불평등 상태에 다 나아진다. 그렇게 하려면은 불평등에서 위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지면은 이 사람이 동의하면 사실상 다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 벌고 있는 상태에서 300, 200, 150 버는 상태로 가면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다. 그래서 윈윈이다. 그래서 이런 윈윈을 압축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국가와 같은 강제력을 가진 질서를 규정하는 그러한 기구를 둘러싸고 그러한 기구에서 규정하는 질서가 무엇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학문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통치술이나 신화적 세계상에 의해서 대충 얼버무려왔는데 홉스 이후에 철저히 세속적인 인간, 개인에게 정당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롤즈는 그 중에서도 칸트와 루소,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외에도 많이 따서 왔는데 롤즈가 특이한 것은 1950년대까지의 언어 철학이 융성해서 실증주의적 경향이 많아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참 거짓이고 규범 이거는 뭐 없다 그냥 헛소리다 라고 했는데 야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직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전혀 공감할 수도 없는 거대한 욕구의 집합체인 어떤 동정적 관망자의 입장에 억지로 내가 할 필요도 없는 우리의 딛고 서 있는 여건에 뿌리박고 있는 원리들을 뽑아내서 그 원리들에서 딱 정합성 있게 연역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 관점에서 원칙을 뽑아내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롤즈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한 20번은 읽었는데 저희 이 책에서 이제 이해 못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 이해 못하는 문구는 없고 이 책에서 표현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좀 좀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다룰 수 있었는데 다루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롤즈가 본격적으로 안 다룬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 특히 여기 연구소에서는 흥미있었게 이제 건강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롤즈는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센이 막 비판을 했죠. 기초제로 하면은 그 기초제를 전환, 트랜스폼 할 능력, 커피빌리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기초제는 똑같이 분배가 돼도 다르다. 했지만, 그것은 센이 이제 유명한 학자니까, 유명한 학자는 다른 학자 거를 열심히 안 봅니다. 자기 거 말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뭐,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 뭐, 여기 가서 뭐, 이거 강연도 해야 돼. 롤즈 이거 30분 볼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오해를 했다. 그렇지만 또 롤즈에게는 롤즈의 제자들이 있다. 아, 롤즈의 제자들이 롤즈의 가업을 물려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걸 딱 이해하고 나면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롤즈의 워치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놀먼 다니엘스다.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서 제가 스펠링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번역서도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 건강성이 뭐죠?
아, 그 놀먼 다니엘스. 놀먼 다니엘스가 나와 있어요.
샤버 왔었고 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정한 비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활용해서 종전형적인 기능으로부터의 이탈. Deviation from species typical function.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다 이러면 노인은 원래 좀 무릎이 아프고, 염증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눈이 침침하고 이런데,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건강을 똑같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커피빌리티로 툴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커피빌리티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장애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장애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구에 취향의 투자를 안 했거든. 남들은 야구 시즌이 보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암 걸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취향을 개발하지, 자기가 개발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집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커피빌리티의 공간에서, 스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무차별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쪽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하다. 롤즈의 원칙. 우리가 센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정치 철학을 통해서 규범적인 결론을 끌어내잖아요. 규범적인 결론을 끌어내면은 이 규범적인 결론을 제도와 법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 좀 할만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체계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공리주의 같은 거죠. 공리주의 내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막상 하려면은 야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계산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롤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헌법, 입법 이렇게 내려오고 반대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이 체계로 작업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매끄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0분 휴식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원하시면은 35분 그러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